매기 성경 강해.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출애굽기 성경으로 모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지난 시간에 19절로 2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드로의 제안은 세상적인 지혜에 의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이드로의 제안이 참 귀하고 놀랍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기 목사님은 이 이드로의 제안이 너무도 세상적인 것이다, 그러고 그의 제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활하고 사악한 일면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 모세에게 그러한 지시를 주신 일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 천부장, 백부장 뭐 이런 것들을 좀 세워라 하는 말이죠. 사실 이드로의 의견은 하나님의 지혜와 판단과 사랑을 불신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모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말과 어찌 보면 좀 일맥상통한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만약 하나님께서 진정 모세를 사랑하시고 그를 살피시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드로의 진술에서 오래전 뱀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비난하던 말을 듣고 있던 기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뱀은 그때 하와에게 뭐라고 제안을 했습니까? 만약 내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지혜롭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게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하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언제나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뱀이 하와에게 꼬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드로의 제안은 어찌 보면 그와 같은 암시를 주고 있다고 봅니다. 만약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전에 벌써 이러한 제안을 마련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직접 상대하셨다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대과업의 사명자로 예비를 하고 계셨던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분과 모세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하여 행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다른 누가 개입하여 방해하거나 격리시키기를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다른 인간과 상대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사람이나 단체 혹은 서적을 통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음악회 같은 곳을 쫓아다니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묵인하셨으나 그것을 원치 아니하셨다 하는 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또한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번째 사항은 이드로의 이 제안이 그로부터 약 1500년 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70인의 산헤드린 공회의 조직의 원리를 제공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이러한 조직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과업과 어려운 모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세운 그 70명의 사람은 모세 한 사람보다 더 많은, 더 나을 것이 없었던 것이죠. 사람에게 능력을 높여주고 능력을 주는 것은 결코 성령이시지 사람의 진정한 지혜가 그 모든 것들을 능가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계획한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교회 일꾼들은 남들이 좋다 하는 방법은 한 가지씩 다 시도를 해보게 되죠. 그러나 대개는 그들이 들인 노력과 시간과 예산만큼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는 최첨단의 방법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지만 교회의 진정한 부흥에는 그다지 큰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이나 조직, 인원, 제도, 의식 혹은 선행 같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모든 지혜를 없애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없게 하십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서로 반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비한다면 세상의 지혜는 오히려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야 되리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궤계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라고 말씀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전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전도가 되어야 하는 그것만이 필요하다고만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러한 전도가 효과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전도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어떤 전도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세상적인 지혜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아니면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이 출애굽기 18장에서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한 그 내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18장을 정리하고 이제 19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은 율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아들이기로 이제 동의를 하게 되죠. 사실상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율법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말씀 가운데로 좀 들어가 보죠. 1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해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해에 이르러 그 광해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여기서 이제 율법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실 때 항상 그러셨던 것처럼 앞으로 율법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주십니다. 3절 4절을 보시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참 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의 삶을 살아왔고 그들의 일생의 이끌림을 쭉 받아왔습니다. 5절을 보실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그랬습니다. 참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찬양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9장 5절을 찬양 전에 한번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여행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받아들이기 원하시는지를 질문하셨는데 그들은 어리석게도 애굽으로부터 시내산까지 독수리 날개 심없음 같이 그러니까 업힘 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감사하지 않고 율법을 수락하기로 동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분께서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셨음과 그들을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는지를 상기시키셨어요. 하니까 여러분 독수리에 대하여는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연구하는 것이 좋을 줄 아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욥기 9장 26절에 보면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움킨 것이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도다 라고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처럼 독수리는 맹금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8절에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독수리가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것으로도 사용되고 있고 에스겔서에서는 독수리의 머리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하나님이 날아가는 독수리로 묘사되어져 있음을 봅니다. 그렇죠. 독수리는 높은 상공을 날 수 있는 아주 강한 날개와 힘을 가진 새입니다. 다시 말을 해서 독수리는 조류 가운데 가장 뛰어난 새로 그 날개는 가히 하나님을 상징하기에 족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난 후 시내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신분으로 어쩔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처한 것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피로 구원하셨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들의 집을 넘어간 날 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나왔습니다. 또 그들이 홍해 해변에서 바로의 군대에 의해 무참히 학살될 지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출하셨습니다. 이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엎는 것처럼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시내산으로 가는 동안 오늘날 성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과 같은 일곱 가지 사건을 체험케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굶주릴 때는 만나를 공급하셨으며 그들이 목마를 때는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도 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은혜로 인도하사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도우셨는가를 상기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와 율법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실 경우 그것을 지킬 것인지를 질문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실 경우 그것을 지킬 것을 다시 한번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율법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건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많이 묵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날 매우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아주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닙니다. 율법과 은혜 사이에는 다음과 같이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요구하기만 하는데 반해 은혜는 주기만 합니다. 율법은 하라고 하지만 은혜는 믿으라고 하십니다. 율법은 아주 엄격하지만 은혜는 풍성하게 베풀어집니다. 율법은 일하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은혜는 쉬라고 합니다. 율법은 위협적이고 저주하지만 은혜는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율법은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고 말하지만 은혜는 살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훌륭한 사람이라도 정죄하지만 은혜는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과 인간의 약점을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결코 구원의 방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한 가지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모세도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하게 진술되어져 있는데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인데 그것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일시적으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본문 가운데 약속의 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몽학선생이 뭐죠? 학교 선생이 아니라 그 이제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귀족 가정에서 어린아이를 돌보는 그런 몸종이었어요. 그는 아이에게 옷을 찾아주고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뭐 코를 닦여주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아주 어린아이일 경우에는 그에게 걸음마를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성장하여 학교에 갈 나이가 되면 그 아이를 학교에까지 데려다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몽학선생이란 어린아이의 손목을 잡고 그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어린아이 관리인 즉 뭐랄까 페이다이고스 헬라어로 말하면 그거거든요. 페이다이고스입니다. 좀 더 정확히 발음을 해볼까요? 페이다이고고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몽학선생 즉 페이다고고스입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손목을 잡고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여 얘야 너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하단다.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해 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제 19장 6절로 가볼까요? 여러분 5절이 참 중요했습니다. 이제 6절로 가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스라엘로 제사장 나라를 삼으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지파는 다 제사장들이 되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그 땅으로 들어가는 데 실패했고 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있는 동안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한 지파만이 제사장 지파로 선택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한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볼까요?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라고 했습니다. 이 백성이 율법에 대하여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8절입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 그랬습니다. 그 나머지 설명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출애굽기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두란노에서 성경지리와 역사를 탁월하게 풀어놓은 성서지도의 결정판 두란노 성서지도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고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